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아내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함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려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Good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죠.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피조물을 직접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 남자가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이 일들을 제대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하지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가정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가정을 그 믿음 가운데서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꼭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을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아내의 가정에도 결혼을 아직까지 못하신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으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뭐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제 여동생과 제 아내의 언니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나름대로 또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또 나름대로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이 가정을 다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바울은 특별한 목적,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혼자 사는 그런 그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사는 삶을 택하였죠.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랬듯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독신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때가, 이 환난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이 언뜻 보기에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 결혼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거스리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도적인 측면에서 이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이 결혼,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을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던 이유 한 두 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가가도 괜찮고 시집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이제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 하는데 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그 두 남녀가, 그렇죠? 예, 그 다른 배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교육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가정 환경이 다른 이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과정, 이 과정은 참 이 고통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결혼하시고 나서 많이 이제 그 배우자와 싸우셨을 것입니다. 그게 맞춰가는 과정이죠. 서로 깎여지고 또 그 서로 모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둥글둥글해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로 죽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고 또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죠. 이처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그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길만이 하나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여가는 과정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과정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이것이 평생토록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혼 생활에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이 바로 고통을 수반한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며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그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은 보다 더 중요하고 자신 생각에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그 32절부터 34절까지도 잘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결혼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을 그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권면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는 이제 그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신경을 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32절과 34절 말씀 잠깐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예, 그렇죠. 예, 이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조차도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께 헌신을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독신한 삶을 살면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각오를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그리고 저희들에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조차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요,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함도 아니었었고요, 결혼이 무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뭐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자기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그렇죠,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과 헌신이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갈라지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흩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렇죠, 사도벌의 말처럼 혼자 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하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택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선택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가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행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인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뉴저지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중단함 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침 없이 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